예, 창세기 1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창세기 1장 20절.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예. 이게 다입니다.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그래서 오늘 배울 말씀이 새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신 이후에 궁창을 채울 수 있는 피조물, 새를 만드신 거잖아요. 바다를 만드신 다음에 바다 속에서 다니는 물고기를 만드신 거고, 그래서 궁창에 새가 날게 하신 분인데, 그 영화 중에 한창 그 날렸던 왕의 남자란 영화가 있잖아요. 그게 원작은 역사 기록에 딱 한 줄 나온답니다. 한 줄. 그 관한 기록이. 그 한 줄을 가지고 따와서 이제 만든 거예요, 시나리오를. 그 긴 영화를 만든 거라는 거. 이제 그거는 상상해서 이제 유추해서 만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 한 마디 안에 너무나 많은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유튜브 선생님들은 그 말씀을 배운 다음에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전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행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아이들이 단순하지만 가르쳐 주는 대로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공간인 것 같지만 선생님들이 준비를 좀 하셔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유인물을 보시면요. 목적.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새를 만드셨고 잘 자라도록 길러주심을 알게 합니다. 만드신 분이니까 책임지고 길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도 먹여 살리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하셨잖아요. 염려하는 사람의 마음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새를 만드셨음을 알게 한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짐승의 지혜를 보고 우리는 배울 수가 있고 교훈을 받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분류. 포유류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했고요. 어류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곤충류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닐지라도 뛰는 것과 뛰지 못하는 것을 구별했고요. 파충류 및 기는 것은 전부 다 부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는 부정한 것 이외의 것과 흉폭한 것, 그리고 부패한 고기를 먹는 것은 부정하고 부정한 곳에 사는 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레위기에 말씀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가증한 것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피부에 나타난 질병이 보기에 징그러움을 나타낸다. 뱀과 같이 징그러운 것 또는 혐오스러운 것을 지칭하는 의미로서 사용됩니다. 그런 것을 가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비늘이나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가증한 새들, 기어다니는 곤충들, 그 자체가 불결하고 더럽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구약 율법에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혐오스러운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지거나 제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외형적으로도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의미가 구별된 무리, 빼어낸 무리 그런 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레위기 11장 13절부터 이제 그런 말씀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 보면은 가증한 새로 구별된 것은 대개가 죽음, 시체나 부패한 것을 먹고 사는 맹금류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방금 죽은 동물의 시체도 먹고 솔개는 들쥐, 물고기, 개구리 등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성이고 어흥은 물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체 먹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가증하고 더럽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타조는 사막에 살면서 비명을 지르듯이 크게 우는 새인데 시체는 먹지 않지만 식물, 돌, 유리, 금속 등 아무거나 먹습니다. 다마오스도 시체를 먹는 새로 분류되고 새매는 토끼나 노루 등을 사냥할 목적으로 사육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부정하고 가장하다라고 이렇게 나누고요. 노자, 뭐 가마우치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분류가 되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밑에 황새 보면은요, 황새는 도요새의 일종으로 외가리라고도 하고 대성은 주로 사람의 배설물을 먹고 사는 새로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가증하다, 가증한 새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를 보면 예쁜 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새도 있고 그리고 힘 있는 새도 있고 약한 새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종류의 새를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신 거잖아요. 말 못하는 짐승을 통해서. 그래서 개미한테 가서 지혜로움을 배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 새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하나하나 보면 분명하게 사람한테 교훈을 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거죠. 이번 종류입니다. 비둘기는 성질이 온순하여 길들이기 쉽고 귀로성이 있고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비둘기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잖아요. 갔다가 또 도로 정확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 때 보면 비둘기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공부 시간에 얘기했대요. 여러분들, 철새의 머리에는 나침반이 들어있어서 방향을 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애가 고민한 거예요. 철새의 머리는 새는 요만한데, 나침반이 어떻게 들어가나, 거기 안에.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행기 안에 그 계기판이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정확히 방향을 알기 위해서, 사고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게 기계인데, 사실은 그 머리 안에 그런 계기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는 갔다가 오는 게 있다. 그래서 그 비둘기 안에 발에다가 쪽지를 묶어가지고 날려보내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비둘기 발에 쪽지 묶어가지고 보내잖아요. 그게 뭔지 아시냐고요. 그게 시침이에요, 시침이. 시침이 때문에 그러잖아요. 네. 시침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몰랐나, 진짜? 그래서, 비둘기는 성질이 온순하며 길들이기 쉽고 기소성이 있고 평화의 상징이다. 그래서, 창세기 8장 11절에 나와있잖아요.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그래서, 감람새 잎사귀, 심판이 그치고 물이 마른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평화의 상징이다라고 하고요. 그 밑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도 있고 성령을 비둘기처럼 이렇게 비둘기에 묘사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비둘기는 일부 입천 거 아시죠? 그 가끔 거기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비둘기가 놀다가 차에 깔려 죽었어요. 근데 그 짝인가 봐 그 비둘기가 죽은 비둘기 주위에서 3일을 맴도는 거예요. 안 가. 이제 자기 이제 짝이 죽었으니까 이제 슬픈 건지 아쉬운 건지 하여튼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누가. 참. 근데 그 개도 있더라고요. 그 같이 있던 개가 차에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 같이 있던 제 개가 차 밖에만 보면 막 물으려고 그래. 막 쫓아와서. 예, 네, 자기 짝을 죽였거든.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일부 일처다. 비둘기는 일부 일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교훈이 된다. 아마 그래서 성령님이 임할 때 비둘기에 비유한 걸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인격체를 비유하는 새 중에 비둘기가 됐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비둘기는 순결한 거죠. 순결하다. 그 다음에 독수리는 나무나 절벽 따위에 집을 짓고 살며 주로 죽은 동물을 먹고 삽니다. 근데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이잖아요. 강함을 표현하는 거죠. 강함을.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금자리를 이제 어렵게 해서 떨어뜨리잖아요. 대신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험난하게 힘들게 훈련시킨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비교합니다. 새하고 쥐하고 끈을 묶어놓으면 누가 이기겠냐. 참새하고 큰 쥐면은 들어가겠고 반대로 생쥐하고 독수리면은 끌고 올라갈 거 아니냐. 그거를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에 치우치면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와 반대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다. 그럼 신앙의 기준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참새 가을에는 농작물을 해치나 여름에는 해충을 잡아먹는 텃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참새를 이렇게 비유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상관하시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너희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타조 보시면 새 가운데서 가장 크며 다리가 길고 튼튼해서 빨리 달리는데 최고 시속은 90km까지 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타조의 비유가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욥기 39장 13절부터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그러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그 뭐 오산한 것 같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혜를 그 주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그 타조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 않은 연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레미야애가 4장 3절에 봐도 들깨는 오히려 저질내어 새끼를 먹이나 천연의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타져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듣지 않는, 받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닭도 있고 암탉.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됐습니다. 그래서 암탉이 평상시에는 새끼를 병아리를 돌아보지 않지만 정말 개가 덤비면은요 이렇게 돌아봐요 정말. 그래서 그런 오죽했으면 이렇게 짐승에 비교했을까 그랬잖아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까마귀 어미새에게 먹이를 물어준다고 하여 효절하고도 하며 잡식성이다. 원래 까마귀 뜨면은 별로 기분 나빠하잖아요. 특히 이제 무슨 영화에 보면 까르르까르 나가면은 뭐 불길한 징조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게 효조래요, 효조, 까마귀가. 네. 이것저것 다 먹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새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배우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교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까마귀를 내어놓았는데 땅에서 마르기까지, 물리마까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건 시체에 먹고 살았겠죠. 그와 반해서 비둘기를 대조하고 있고요. 그 밑에 굵은 거 보겠습니다. 굵은 글씨. 새의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서 여기저기 보니까 그 새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데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약하고 어리석음을 나타낼 때 새를 비유했거든요. 에스겔 7장 16절에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까닭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그래서 그 약하고 어리석음 슬픈 그런 내용을 비둘기에 비유했다. 비둘기는 우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좀 다르죠. 진짜 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호세아 7장 11절에도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을 때 비둘기를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 불의로 치부하는 자를 이제 상징적으로 새를 통해 이제 보여주셨는데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불의로 치비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 뻐꾸기죠. 뻐꾸기가 그 새 안에 집어넣잖아요. 그러고는 그 자고새 그 알은 다 버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갖다 먹이잖아요. 애미가 자기보다 새끼가 클 때까지 먹이잖아요. 참 지혜가 없는 것 같아. 그러고 나중에 불르면 걔는 털고 날아가잖아요. 네.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사실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를 자고새에 비유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잔인한 왕을 새로 표현했는데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6장 여기에 독수리는 그 신속하고 힘이 있는 새를 표현하는데,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와서 이제 바벨론을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나타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적군을 의미할 때 이렇게 강한 새로 표현하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방랑자다 그랬는데, 잠언 27장 8절에 보면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그래서 유리하는 사람을 보금자리를 떠난 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사야 16장 2절에도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금자리를 떠난 새에 대해서 비유했는데 여섯 번째는 여러 민족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31장 6절에 보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그랬는데 그래서 밑에 모든 큰 나라에 비유된 게 공중의 모든 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을 의미할 때 새들을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2절에는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했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래서 많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어리석은 인생에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냥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분명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덧없이 어느 날 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늙어 죽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죽음이 많죠. 그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몇이에요? 1위에 1위. 자살률이. 근데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요. 평균 따져보니까 하루에 17명이래요. 교통사고로만 죽는 사람이 17명이래요. 하루에. 근데 자살하는 사람은 34명이래요. 매일. 그래서 위암 다음으로 자살이 되라니까요. 죽는 그 원인 중에. 그래서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생활 정도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월수 130만 원 이하로 사는 사람들 자살률이 30몇 프로예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어려워서 이제 죽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많게 됐으니까. 근데 그런 건 1등 하는지 몰라요. 자동차 사고율 1등, 뭐 자살률 1등, 암 이런 거 1등. 술 소비율도 1등인가요? 담배 이런 거 1등. 그러니까 그런 속에 살면서 우리가 애들 참 보살필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새가 올무에 걸림 같이라고 돼 있는데 인생이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그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할 때가 있는데 예, 그런 거를 비유한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살 길이죠. 아홉 번째입니다. 위험으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래서 시편 124편 7절에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에 있다가 이제 해방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깨달을 때, 은혜를 받을 때. 그리고 이제 열 번째 고적, 외로움인데 시편 102편 6절절에 보면 나는 광야의 당아새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하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제 그 외로울 때도 이제 참새를 비유해서 말씀했는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새의 비유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걸 뭐 다 아이들한테 전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의미는 알고 있는 것이 유익하다 싶고요. 열한 번째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서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밭은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 네 가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바닥, 돌밭, 가시덤불밭, 옥토가 있는데 길가에 뿌리온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 의미가 뭐냐?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자야 그랬거든요. 여기에 새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내용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전해줄 것은 맨 앞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과의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새를 만드셨고 잘 자라도록 길러 주심을 알게 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새를 만드셨음을 알게 합니다. 요 두 가지 정도는 최소한 아이들한테 전해줘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묵상해 보시고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린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그 어린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모든 분들을 섬기며 특별히 우리 앞에 나오는 어린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권능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서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계획된 모든 일정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